자, 우리 같이 고백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예.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하죠. 예, 사랑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예, 주님 안에서 사랑받으면 사랑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등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등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등불 같습니다. 램프죠. 우리가 램프를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렇죠? 저 램프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램프가 생소하죠. 생소한데,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도 램프를 얘기하고요.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도 램프를 얘기하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할 때도 등불을 또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등불 같은 사람 주제예요. 자, 등불, 생소하지만 이런 거죠. 껌껌한 밤에 예, 불을 다 끄고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목말라서 이렇게 부엌에 가려고 하는데 너무 어두우면 칠흑같이 어두우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막 모서리에 무릎도 찌고 막 벽을 더듬고 하다가 전원 스위치를 탁 키면 짠 하고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물이 분간이 되죠. 이게 물인지 뭔지 밥인지 먹어도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이렇게 빛은요 사물을 분간하게 해줍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줘요. 자, 하나님의 사람, 등불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인생의 목적, 가치, 의미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퀄리티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 되게 좀 그렇지만, 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냐면 등불 같은 사람. 이렇게 막 헤매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나면 길이 보여요.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아, 한국에 가는 비행기 값은 이렇게 하면 가장 싸게 찾을 수 있구나, 뭐 이런 거죠. 아니면 길을 물어봤는데 잘못 알아서 길을 헤매기도 하잖아요. 예, 어둠 같은 사람, 등불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잖아요, 우리가. 자, 여러분은 저는 어떤 사람에 가깝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더 헤매게 만드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지 잠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등불 같은 사람, 존재였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사무엘하 21장 17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을 두고 그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죠. 다윗 지금 전쟁 중이었는데요. 지쳤어요. 그래서 거인족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 거의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서 부하들이 거인을 죽이고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You shall no longer go out with us to battle. 그렇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당신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 전쟁에 나가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불 같은 존재인 거죠. 이스라엘 그 부하들의 등불 같은 존재인 거예요. 자, 도대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다윗의 부하는 다윗을 등불처럼 여겼을까? 어떻게 관계 맺었길래, 어떤 가치가 있었길래, 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내가 왕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김을 확 빼. 근데 이제, 좀 더 생각해보는 거죠. 왕도 여러 종류의 왕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사랑받는 왕이 있고요. 사랑받지 않는 왕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면에서 사랑받는 왕이고요. 등불 같은 왕이에요. 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 자, 다윗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죠. 다윗하면 예, 골리앗입니다. 다윗하면 골리앗이에요.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블릭 피규어로 나타난 거는 이제 그때가 처음이잖아요.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모습이 혜성처럼 나타난 무슨 슈퍼스타 같아요. 그런 모습이죠. 사무엘상을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크고, 그렇죠? 약 2m 30 내지는 3m예요. 그러면 뭐 거의 천장 가까이 되는 거구죠. 거기다가 갑옷은 50kg, 100파운드. 그렇죠? 100파운드에 되는 갑옷을 입고 있고요. 창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창이 600세겔, 그러니까 7kg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이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거기다가 골리앗이 어느 동네 사람인 것까지 얘기해 줘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이죠. 가드는 해상 도시인데요. 가장 최첨단을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 문화에 있어서도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은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쭉 설명해 줍니다. 자, 그거에 비해서 다윗은 형편없죠. 실은 형편없어요. 전혀 퀄리파이드 있지 않죠. 다윗이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전쟁을 하러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은 형들에게 치즈와 빵을 배달하기 위해서 이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해서 이제 음식 딜리버리 갔었어요. 자, 근데 전쟁터에 형들이 지금 총 형들이 7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쟁터에 지금 몇 명 남아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7명. 다윗은 8째예요. 7명 중에 3명 나와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근데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 있는데 이 첫째, 둘째, 셋째만 전쟁에 나갈 수 있을 만큼 장성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첫째, 둘째, 셋째, 중간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여덟째잖아요. 그러니까 칼큘레이션이 가능하죠. 다윗이 그러면 엄마가 아무리 열심히 아이를 낳아서 연년생으로 낳았어도, 그렇죠? 예, 한 15살. 예, 많이 먹어야 15살. 지금 여기 15살, 어쩌면 13살, 12살. 여기 13살, 12살 있나요? 예,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거기에 비해서 골리앗은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갭이 디테일하게 설명되는 것만큼 다윗의 어떤 등장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그냥 양치기 소년, 물맷돌, 전쟁 경험 하나도 없는. 그런데 물리치죠. 물리쳐요. 슈퍼스타처럼 등장합니다. 이렇게 슈퍼스타로 등장하죠. 그리고 그의 등장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15장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에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예, 그냥 원타임, 그냥 럭키한 게 아니었어요. David went out and was successful wherever Saul sent him. 어디를 가든지 successful하게 일을 완수했어요. 승리했어요. 자, 그 결과로 온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제너럴로 장으로 삼았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대요. 어린 나이여서 실은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자격도 안 되지만 그가 너무 능력이 출중해서 실은 아무도 컴플레인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was good in the sight of all the people and also in the sight of Saul's servants.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퀄리파이가 될 정도로 다윗이 대단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초고속이에요. 그야말로 진짜 대단한 슈퍼스타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에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아, 진짜 아웃스탠딩해요. 이스라엘 자랑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부터 다윗을 등불로 여겼을까? 어쩌면 이때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슈퍼스타잖아요. 엄청난 일을 했고 해 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렇죠? 팬클럽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윗송도 생겼어요. 예, 그럴 만하죠. 예, 슈퍼스타가 가져야 될 모든 걸 가졌어요. 싱글이죠. 예, 싱글이잖아요. 싱글. 그리고 어리죠. 그리고 양치기 하면서 적당하게 얼굴도 그을렸을 거고 몸도 좋을 거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기타도 잘 치고, 예, 찬양도 잘하고, 거기다가 신앙까지 좋고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예, 팬클럽이 딱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능력이 출중하죠. 그래서 노래를 불렀죠. 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름을 부를 정도로 예. 사울 왕과 비교한 것은 예, 사울 왕이 가장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은 사람과 비교해서 높다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슈퍼스타가 나타났고 등불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는 거죠. 자, 슈퍼스타 다윗, 그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면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포뮬러가 딱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없어도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능력 있게 하셔서 뭔가 불가능한 걸 이루시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고 이런 게 있어요. 능력, 영광, 성공, 영광 이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공식이 좀 대입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이 공식이 좀 깨지는 모습이에요. 자, 왠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모습은요, 슈퍼스타였던 다윗이 현역에서 은퇴해야 하는데 은퇴해야 할 만큼 나이도 많고 실력도 없고 그냥 볼품없는 모습으로 그냥 나타나거든요.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자, 이제 마지막 편이 사무엘하 마지막이기 때문에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의 인생을 썸머리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윗이 부하들이 무찌른 네 명의 거인, 예, 골리앗의 친척들이죠, 가족들이죠. 그 이야기가 이제 내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자, 거인족이 골리앗 친척이죠. 거인족이 있어요. 거기 싸우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골리앗만큼 자세하진 않지만 얼마나 대단한지 설명하는데 무기를 얘기해요.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00세겔. 자, 그런데 기억해 보니까 골리앗도 노창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골리앗의 노창은 6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게로 따지면 더블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 골리앗이 3m였으면 뭐 얘는 2m 50 정도였나로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골리앗보다는 약한 애예요. 거인이지만 골리앗만큼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이런 스워드, 새 칼을 찼대요. 새 칼은 그냥 칼을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철기 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직 청동기 때이기 때문에 철칼을 아주 가장 앞선 무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센 놈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골리앗보다는 약간 비교가 돼요. 자, 이제 좀 비교해 보는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혼자 싸웠어요. 나이도 어렸어요. 전쟁 경험도 없어요. 무장도 안 했어요. 돌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냥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윗이 혼자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데 많은 부하들과 같이 싸우죠. 전쟁 경험도 많죠. 여러모로 많은 것들이 지금 어드밴티지가 있죠. 갑옷도 있죠. 칼도 있죠. 뭔가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싸움의 양상이 다르죠.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쳐부셨어요. 그런데 왕 다윗은 골리앗한테, 골리앗과 같은 거인한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Getting tired. 막 너무 지쳐갔고요. 그리고 거인이 죽이려 했대요. 이 정황상 보니까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인의 손에 의해서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는데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자, 겨우 살았어요. 겨우. 전쟁에 이겼지만 겨우 이겼어요. 자, 부하들이 이제 다윗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예, 영어가 좀 더 이렇게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줘요. You shall no longer go out with us to battle. Shall이라는 표현을 써요. Commanding voice, commanding voice.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고요. 부하잖아요. 근데 부하들이 지금 커맨딩 보이스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싸우지 마세요.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험하니까 현역에서 물러나라는 거죠. 강제 은퇴식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이 이토록 강력하게 나오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절대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다윗이 어땠기에 그의 부하들은 다윗을 등불처럼 여겼을까? 다윗은 더 이상 여인들이 노래하던 그런 슈퍼스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쉽게 지치고요. 전쟁에서도 이렇게 위험 가운데 있고요. 그 젊었던 다윗이 아니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예전에는 콘서트를 3시간씩 하던 슈퍼스타가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한 곡만 해도 숨이 헐떡거려요. 근데 그래도 한번 자리 마련해서 노래를 했는데 삑사리가 나요. 노래가 막 계속 삑사리가 나죠. 스텝이 막 꼬이고 더 이상 슈퍼스타다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과 카리스마가 없어요. 그가 예전만 못하다는 사실이 지금 실전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는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의 나이와 상관없이, 그의 외모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이스라엘 등불처럼 여겼어요. 그들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죠.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인트레스팅해요.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요, 능력 있는 사람이 worthy해요. 가치 있죠. 능력 있던 사람도 능력을 잃으면 worthless해요. 그게 당연해요. 많은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해내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고, 어느 순간 실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은퇴하기 전에는 존경을 막 받다가 은퇴하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죠. 아버지가 돈을 막 벌 때는 자식들이 애교도 부리고 전화도 하고 막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양로원에 싹 모셔다 두는, 그게 우리가 사는 세태잖아요. 능력은 칭송받지만요, 능력이 없으면 더 이상 등불이 아니에요. 무언가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무언가를 성취하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지만, 누군가 넘어지면 아유, 내가 잘못 알았네, 별볼이 없었네 이러고 등을 싹 돌리지 존귀하게 대하지 않아요. 거기서 이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고 뭔가 앱노멀한 겁니다. 지금 망했거든요. 지금 망신당했거든요. 다윗이. 예전에 다윗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부하들이 여전히 등불로 여기고 있습니다. 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은퇴할 나이를 훨씬 넘기고 그런데도 자리를 연연해서 지키고 있다가 망신당했어요. 퇴물 같죠?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등불이고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의 능력을 보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존재, 다윗이라는 그 사람,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당신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도대체 무엇으로 하여금 다윗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대우받게 했을까? 정직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그런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런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다윗이 망가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쭉 봤어요.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죠.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겁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교사해서 죽이고, 그리고 진짜 뻔뻔하게 행동하고,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의 집안이 숙대밭이 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다윗에게 우상이 있는 걸 봐요. 다윗에게 자식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다윗 자녀들이 악행을 범하는데 어쩔 줄 몰라요. 가만히 있어요. 더 숙대밭이 되죠. 다윗 형편없습니다. 에티컬하게도 그렇고요. 아버지로도 그렇고요. 형편없는 모습을 여실히 보았어요. 이 클라이맥스가 압살롬의 반역이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가르켜 사악한 자, 벨리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월스레스한 사람이다. 월스레스맨이다. 이렇게 비난, 넌 가치가 없어. 능력만 없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신앙인으로도 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모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16장 11절이에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인정해요.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워틀레스하구나. 아, 내가 진짜 쓰레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구나.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아, 이렇게 흠 많은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 등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의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퀘스천을 갖게 합니다.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실은 무너진 사람인데 어떻게 이들은 능력도 없고 돈도 안 되는 다윗을 등불이라고 하나님에게나 붙이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립서비스 한 건가요? 립서비스? 립서비스 하면 이제 어쨌든 권력이 있으니까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요. 4명의 용사, 4명의 거인을 죽인 이야기예요. 자, 다윗과 골리앗에서 할애한 분량에 비하면 이 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브리프하게 짧게 나오잖아요. 네, 그냥 아주 베이직 인포메이션만 있어요. 아, 골리앗과 같은 동향 출신이구나. 블레셋 사람이구나. 무기가 컸구나. 이 정도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데스파이징, 멸시하고 저주하고 비난했을 때 성경에는 40일 동안이나 천명, 만명이나 되는 그 용사들이 고양이 앞에 쥐같이 벌벌 떨었다고 나와있어요. 이 골리앗과 친척들 된 이 거인들도요. 실은 만만치 않은 강적들이에요. 그런데 그 강적을 하나도 아니고 넷이나 처없앤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했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어떻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다윗이요. 14살, 13살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맞짱을 뜰 때 그 가운데 내가 많은 어떤 그 데이터와 경험과 이런 것으로 이길 것이 이길 싸움이기 때문에 갔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정황상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멸시할 때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할 때 다윗이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내가 죽어도 내가 골리앗한테 쳐 죽어도 나는 이 꼴은 못 봐. 이게 다윗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다윗의 부하들도요. 다윗의 목숨을 위해서 다윗의 왕자를 위해서 이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울만 하고 일만 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건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그냥 립서비스로 당신이 우리의 등불입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목숨을 건 전쟁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등불입니다를 보여준 이야기가 실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거죠.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능력도 없고 삶에서도 망가진 다윗을 어떻게 이스라엘은 여전히 등불 같은 존재로 여기고 목숨을 바쳐 사랑했을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노래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22장 전체는 사무엘하 22장 전체는 다윗의 노래예요. 시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예, 부하들은 다윗을 등불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만이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 등불이 아니야. 나의 등불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등불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많은 시를 통해서 다윗 스스로가 빛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죠? 시편 14장 3절 4절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죠. 다윗도 몰랐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빛이 아니고 등불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등불이시고 빛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상이 비춰집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되었대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요.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등불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이 죄인, 하지만 은혜 받은 죄인 다윗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이 동일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어요.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등불이 되게 하세요. 자, 그렇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남직합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도, 그렇죠? 그 능력을 잃어도, 그가 무수히 많은 실패 가운데 무너졌어도 그를 위해 그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말이 되죠. 우린 그런 경험을 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등불이라면, 그렇게 이 세상에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라면,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등불이에요. 등불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존재가 누리는 복은 예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떤 기대를 갖고 하세요? 예. 다윗이 누린 이 복을 기대하세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가 무수히 넘어지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이고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그런 신앙의 기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등불이시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하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우리 신앙에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우리 신앙에 something wrong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무언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잘하게 하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whole new creation, creature, 새로운 존재로 빛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불 같은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은 그 빛을 보았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 삶의 코스를 바꾸는 빛을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빛을 보았습니까? 그 예수님 보았어요? 그래서 내 목숨을 바쳐 살아야 할 내 인생의 등불을 만났습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을 통해 등불이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등불인지 아닌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나에게 목숨을 바칠 만한 예수님, 나에게 목숨을 바칠 만한 분인가? 교회가 나에게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등불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주 말씀 가운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예, 어떠했는지.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죠. 많은데 한 가지를 나눌게요. 자, 다윗이 쫄딱 망한 클라이막스, 완전히 망한 압살롬이 쳐들어왔을 때죠. 그리고 가장 망신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의 성, 다윗성에서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무드가 뭐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서 재정렬해서 다시 테이크오버 할 거야, 리게인 할 거야가 아니라 완전히 낙심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거기에 굉장히 이상한 무리의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이에요.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사람과 모든 블레셋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가드사람 600명이 지금 도망자 대열에 합류했어요. 자, 가드는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반복된 지명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600명이 행진해서 따라오고 있어요.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리더죠.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압살롬이죠. 이미 자기가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가 가드에서 쫓겨나서 망명자 무리였던 거죠. 600명의 그 군사들이 망명자 무리였던 거예요. 나그네 되었는데 이제 내가 쫄딱 망해서 도망치는데 너희들이 나를 또 쫓아와서 고생길을 갈 게 뭐가 있냐. 새로운 왕이 생겼으니까 그 왕하고 같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도 어메이징한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한 다윗의 부하들만이 아니라 원래 원수였던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당신 편에 서면 만사 형통하고 영화를 누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내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의 의미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당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존귀합니다. 이미 능력도 없고 망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가드는 원수잖아요. 문명적으로 훨씬 앞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등대인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삼으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름다운 선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조차도, 우리들의 원수들조차도 우리의 친구가 되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너무너무 존귀한 자가 되는, 립서비스 말고요, 그런 놀라운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맞부아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어떤 익스펙테이션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그 등대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익스펙테이션이 있나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조금 모면해 보려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나요? 오늘 다윗, 등대와 같은 다윗, 그렇게 사랑받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존귀한 삶을 예수님 안에서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